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첫 100일 동안 석유 수출 등으로 930억 유로, 약 975억 달러를 벌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석유 수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 기간 러시아가 벌어들인 975억 달러 유로의 억의 61%에 해당하는 570억 유로 상당의 화석 연료를 수입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국제사회가 모스크바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난달 수출량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에 따르면 인도, 프랑스, 중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러시아로부터 연료 수입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어서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잔학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공산주의 소련의 종말과 민주주의의 시작을 축하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크렘린궁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너무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정부의 행위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다며 크렘린궁이 주권국가인 이웃국가를 상대로 이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부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잔학 행위를 자국민들에게 숨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날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시작된 1990년 6월 12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9N210, 9N235 집속탄과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 무기를 사용해 살포식 지뢰를 뿌리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네스티 조사단은 하르키우에서 4월에서 5월 2주간 발생한 41건의 러시아 군의 공습으로 최소 6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해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파편 등을 수집 분석하고 있으며 160명의 생존자와 유족, 목격자, 의사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집속탄이란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로켓 등으로 공중에서 수많은 자탄을 살포하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에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장관은 국방장관은 12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데 따른 비용은 우크라이나인의 핏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가 잘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더라도 피곤한 것이다. 소수의 우크라이나인이 숨지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마무리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 방침을 천명하며 대외정책에 있어 강경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리한 미한일 국방장관이 11일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각각 회담을 열어 북한 정권의 도발 대응 방안과 3국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마무리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 방침을 천명하며 대외정책에 있어 강경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12일엔 서해상으로 5발가량의 방사포를 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의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로 국권 수호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이 같은 정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을 언급하거나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강경한 대미, 대남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국방력 강화의 목표를 앞당긴다. 그다음에 현 정세가 매우 엄혹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핵이란 얘기는 없었지만 결국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암시는 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이 다시 말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남 대미 압박 이 노선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은 또 이번 회의 결론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적투쟁의 대상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로 비춰볼 때 한국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염두에 두고 대적투쟁을 거론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꼭 2년 만입니다. 당시 김여정 당 부부장은 한국 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곧이어 남북통신연락선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인 12일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 만에 또다시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122mm 또는 240m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면서 이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동원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사포 발사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도발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KN-25 초대형 방사포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전원회의 이후에 도발의 신호로 볼 여지도 있고 아니면 통상 자신들 계획된 차원에서 훈련일 가능성도 있죠.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투쟁 원칙을 천명하면서 국방력 강화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동원한 무력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감행 여부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준비는 마무리됐고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나 미한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대북 압박 강화 움직임, 하반기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당대회 등 고려 요인들이 있지만 전술 핵무기 완성 등 핵무력 고도화 차원에서라도 감행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장마철이 접어드니까 핵실험하기에는 좋지 않는 환경이라 보여지고요. 미국의 어떤 고강도 압박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중국도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한 이상 핵실험의 시기는 좀 더 연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이제 화성 17 ICBM이라든지 일부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좀 개발을 좀 독려한 것이 북한의 지금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에 그리고 대남통일 리성권을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최선희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북한에 손꼽히는 대미 협상 전문가입니다. 미북 관계가 대립할 때마다 전면에서 비난전을 펼쳤고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김 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해 대미 비난 인터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첫 여성 외무상이라는 점은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선권은 남북관계 화해 시절이던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거친 언사로 한국에선 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외교 경력이 전혀 없이 외무상을 맡아온 리선권이 자신의 전공 분야인 대남 조직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선희가 외무상 자리에 오른 것은 외교 라인을 정상화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천명한 강대강 정면 승부전에 맞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 미한동맹 강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대미협상 전문가이기도 한 최선희의 중용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완성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주어져 있던 실권과 그 사람들의 직함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앞으로의 국면들을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국면이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술핵 개발 프로세스가 본인들이 완성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 행보를 2018년의 경우처럼 협상 국면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등등의 다양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리선권의 통일전선부장직 임명은 향후 7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의 강대강 공세적 대응을 위한 진용정비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의 국방장관이 11일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각각 회담을 열어 북한 정권의 도발 대응 방안과 3국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 방안과 연합 방위 태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간 긴밀한 유대관계와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에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고 일본과의 3국 협력이 지역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면서 두 장관이 확장 억제와 미한일 안보 협력에 관한 강력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이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 억제, 연합준비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에 관해 논의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이 굳건한 억지 및 상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이런 차원에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개최, 미국 전략 자산의 조율되고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이 연합연습, 훈련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훈련시설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상시 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란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이 이날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담 뒤 두 장관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2년 7개월 만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세 나라는 회담 뒤 발표한 언론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억제 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 장관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 훈련이나 탄도탄 추적 감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이날 북한에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국방장관은 또 다른 영내 안보 현안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태를 변경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공약 재확인,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와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은 11일 북한의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장관은 북한이 역내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3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과 기타 불법 해상 활동을 저지하고 막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북한의 일본의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호 운용성과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3자 훈련을 늘리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재난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진하고 해상 역량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은 3자 간 협력의 진전을 위해 연구개발 시험 평가의 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3자 간 정보 교환 방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유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들의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안보 환경에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불안정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상충하는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관련 주장과 활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과 솔로몬 제도 사이에 체결된 안보협정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 최초의 중국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강압과 불안정한 행동에 반대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과시하면서 대북 억지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VOA에 나토가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정치적 선언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매우 가치가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not only the EU, not only individual NATO members, not only other American allies, but the NATO alliance as well.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유럽연합이나 개별 나토 국가들, 다른 미국 동맹국들 뿐 아니라 나토 전체가 북한과 그 지지국들에 대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일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이 결성한 안보 동맹체로 당시 소련과 동구권이 결성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응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가 가진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 한국이 나토와 밀착하는 것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VOA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동맹인 나토가 북한에 대응해 미한동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미한동맹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UN Security Council, France and Britain are of cours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important for diplomacy.
크로닌 석좌는 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은 대북 외교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공과 미사일 방어 기술과 무기 체계에 관련해서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나토가 보유한 체계가 한국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미한동맹의 우위에 서려고 시도한다면 한국이 매우 강력한 파트너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자유민주진영과 함께 연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knowledge that like-minded democracies are committ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to the mutual defense.
맥스웰 연구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호 방위 공약을 한다는 것은 억지 효과를 준다며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 국방 관계가 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 중 상당수가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운데 나토 사령부가 한반도에 직접 관계할 이유는 없지만 전시에는 나토 국가들의 병력이 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나토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기로 한국이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is very advanced, top of the line, and NATO countries purchase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That's one area that's very positive, and of course,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군사 장비는 최고 수준으로 매우 정교하며 폴란드, 스웨덴 같은 나토 국가들이 한국에 군사 장비를 수입한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군사 체계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에 쓰는 로봇은 적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도 한국은 중량급 강력한 중진국이며 군사적으로도 사이버 방어에 전문성이 있고 우주 역량이 있으며 미사일 방어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는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한국이 나토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 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 석좌는 나토가 한국과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From a NATO perspectiv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understanding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cyber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But secondly, there are other threats that come from North Korea, such as the missile.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나토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핵 확산 문제는 나토에도 우려 사안이라며 특히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 북한이 핵 확산을 하고 러시아와 핵 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유럽과 나토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차코 파르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나토 전체 차원이 아닌 유럽의 중부와 동부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요청을 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터키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목표와 미국의 지도력에 지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do think that participation in the NATO meeting has a direct benefit for the U.S.-Korea alliance because Yun is showing.
스나이더 국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미한 동맹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이 국제 안보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과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불과 몇 주 만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있어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강력했지만 이제는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로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더욱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제재 조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만이 비정부기구의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사실을 인정하고 방역과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선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 의회 내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e're hearing reports of massive COVID outbreak symptoms in North Korea.
베라 의원은 다만 북한이 이런 지원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지원 품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북한 당국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는 최근 발의된 초당적 법안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담긴 문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국제관계자들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제재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은 지난 8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에 국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사태와 북한에 거듭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가 긴장고조의 길을 선택하고 서방은 이에 추가 제재로 대응하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Facing a really dangerous and unstable situation where North Korean leadership chooses a path of escalation.
이어 북한 정권이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은 필수적인 식량과 의약품이 더 많이 끊기는 혹독한 상황에 놓여 고통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레빈 의원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함께 지난해 3월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년 넘게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소관위의 의결권을 쥐고 있는 베라 의원은 VOA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모니터링이라며 앤디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오는 19일 사망 5주년을 맞습니다. 그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아들의 죽음을 계속 상기시키겠다며 그가 큰 실책을 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저항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신디 원비어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오토가 2017년 6월 19일 숨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5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행사가 있나요?
We are trying to work with Washington to get
우리가 오토와 관련해 법안 등 몇 가지 사안을 통과시키려고 워싱턴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모두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중서부 오하이오주 출신 의원들도 의회에 있는데 전혀 관심이나 노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They try. Congress does try.
그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노력 중이죠. 한국계인 영김 의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오토에 관해 계속 주목하게 하고 있죠. 오하이오주 출신 로버트 포트먼 상원의원과 셰로드 브라운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 의원이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국무부의 이유를 물어봐야겠군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Sure. Well, the first thing we did was get North Korea lis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도 불법이 됐죠. 다른 미국인들에게 오토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오토를 납치하고 고문해 살해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불법 숙박시설 시티 호스텔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거기서 불법 활동이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이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독일 당국이 불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셨군요.
And then we've had some laws passed and some sanctions named after Otto.
아울러 오토와 관련한 일부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성과입니다. 일부 제재는 오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탈북민들을 계속 만났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납북 피해 가족들과 대화하는 등 긍정적인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토에 대한 기억과 북한 정권이 그에게 한 짓을 사람들이 계속 알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의 태도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 which way? You mean are they a bad evil and are they still evil? Absolutely.
어떤 방식이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그들이 나쁘다는 의미인가요? 그들이 여전히 사악하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북한 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이 있거나 더 나쁜 일만 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가요? 현 대북 정책에 만족하시나요?
You know, I think that it's been stronger than in the past.
과거보다는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우려는 핵 문제입니다. 그들은 인권과 핵을 함께 다루면 둘 다 진전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자신과 정권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다루지 않는 한 성공하기 힘듭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미루지 않겠다고 말해도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오롯이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충분히 저항할 만큼 강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곳 워싱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만큼 진실된 외부 정보를 대대적으로 북한에 보내서 북한 주민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민들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ight. There's a bill I'm trying to get through the Otto Warmbier Censorship Act.
맞습니다. 제가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이 바로 북한에 그런 정보를 더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인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형태의 적개심으로부터 일본과 한국,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적이 아니란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의 적, 인민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걸 알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2021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방송처의 대북정보 유입 역량,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기기 등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술적 문제보단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ight. Oh, exactly. And that's what I'd be 100% behind.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100% 지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향후 저의 재단이 대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가 바이든 행정부가 하길 바라는 겁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보를 개방해 세상에 관해 알지 못한 채 그저 생존만을 위해 노력하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겁니다.
끝으로 아드님의 사망 5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You know, they made a mistake. What they did with Otto. They made a big mistake.
그들이 오토에게 한 짓은 실책입니다. 그들은 큰 실책을 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정치의 밑바닥에 그저 묻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한 미국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중요합니다. 오토가 중요합니다. 그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만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변화를 염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변화가 올 것입니다. 김정은, 당신은 지옥에 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길 바랍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세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5주년을 맞아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로부터 그동안의 활동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보내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미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재미 이산가족단체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승은 기자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회의 이차이 대표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가 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링컨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가 하원을 방문했을 때 연킴 하원 의원이 언제 저희 법안에 명시된 대로 재미이상 가족 대사를 임명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직 그를 날짜가 잡혀지지 예정이 없다. 그 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재미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 정치인, 한인 차세대들과 협력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들의 큰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지금 미국 경제니 이런 다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얼마나 주의를 하고 있나 그걸 모르겠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라. 만약 이것이 지금 상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 될는지 그것도 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8월에는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으며 미국 국무장관이 협의 내용을 미국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10일 VOA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asic problem is that this is a decision that North Korea holds the cards. North Korea has the upper hand. And there's very little that the United States can do.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특사로 일하며 한국과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수차례 면담한 킹 전 특사는 상봉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북한이 갖고 있으며 미국이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interested or concerned or anxious to do something about the issue.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And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o keep
킹 전 특사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라며 이 사안이 북한 문제 중에서 가장 답답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양호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며 지금처럼 양국 간 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은 1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여 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과의 상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일 한국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새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는 한반도의 남북 이산가족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이산가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7도, 낮 27도, 양덕은 아침 14도, 낮 20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5도, 구성 아침 16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그리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 24도, 강계 아침 15도, 낮 25도, 기천 아침 15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27도, 개성 아침 16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6도, 낮 26도, 신계 아침 15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5도, 낮 19도, 장전 아침 14도, 낮 19도, 평강 아침 13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4도, 낮 20도, 장진 아침 8도, 낮 15도, 청진 아침 13도, 낮 15도, 김책 아침 13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1도, 낮 22도, 김영권 아침 7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사회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옹호자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해왔습니다. 그는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체포돼 15일간 수감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카라무르자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평화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체포와 독살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간인을 겨냥한 부당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푸틴 정권은 다르다며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모스크바에서 체포 몇 시간 전에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푸틴 정권은 살인 집단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는 가짜뉴스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휴 윌리엄스는 러시아 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엉터리 법조문의 근거에 반대파의 목소리를 탄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이에게 거짓말과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또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시민 수천 명이 민주화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의 체포와 수감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카라무르자 외에도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올해 러시아 국민 1만 5천여 명이 수감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정부의 행태라며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터키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휴가 중인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있다며 현재 터키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고 터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취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라피드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란 혁명수비대 공작원 여러 명이 터키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5월 22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간부 사야드 호다에이 대령이 수도 테헤란에서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무장괴한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를 이스라엘 소행으로 보고 보복을 다짐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와 인근 리스찬스크를 잇는 다리를 파괴해 민간인 대피 경로를 차단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주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 민간인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교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날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빠져나가는 교량이 원래 3개였지만 이번 공격으로 하나만 남게 됐다며 이번 다리가 무너지면 자동차로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로 스트리우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우크라이나 군이 도시를 3분의 1 남짓 장악한 채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한국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어서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강대강 정면 승부 대결 원칙을 밝힌 데 대해서는 북한이 강대강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하르키우 민간인 피해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9N210, 9N235 집속탄과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 무기를 사용해 살포식 지뢰를 뿌리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네스티 조사단은 하르키우에서 4월에서 5월 2주간 발생한 41건의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6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속탄이란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로켓 등으로 공중에서 수많은 자탄을 살포하는 무기입니다. 집속탄은 교전 중인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까지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2010년 발효된 오슬로 조약에 의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에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올렉시 니진코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2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데 따른 비용은 우크라이나인의 핏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장량이었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VOA 새벽방송